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만드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 형제를 꾸짖어라. 그러나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만일 그가 하루에 일곱 번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돌아와서 잘못했네 용서해 주게 라고 말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께 말하였다. 저희들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말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일을 마치고 들에서 돌아올 때에 그가 종에게 어서 상에 앉아 밥을 먹어라 하고 말하겠느냐? 아니다. 그는 나를 위해 저녁 준비를 하여라. 그리고 앞치마를 들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을 들어라. 너는 나중에 먹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가 시킨 일을 했다고 하여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명령을 받은 일을 다 했을 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지나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심한 피부병에 걸린 열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께 돌아왔다. 그 사람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병이 나은 사람은 열 사람이 아니더냐? 다른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 사람 하나밖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하였다. 한 번은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여쭈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앞세우고 오지 않는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들 가운데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저기에 그가 있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그가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조차 달려가지 말아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는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날에 그는 온 하늘을 비추는 번개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앞서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에도 노아가 살았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말았다.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자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물건을 챙기러 내려와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둘에 나가 있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가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기억하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오는 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자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로 곡식을 갈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언제나 죽음이 있는 곳을 알려면 독수리가 모여드는 곳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아.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34장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사람 하몰에게는 세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김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김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김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김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김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김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원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실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하겠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 짐이 풀렸네. 갈보리가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이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대부분의 신앙 이유는 자유를 목표합니다. 공포와 불안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무엇보다도 죄에서의 자유를 원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종교의 이유가 되고 실제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 이러한 입장에서 절대자를 의지하여 약함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창조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도록 사람이란 의미를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타락한 사람들은 그 교제의 대상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자유보다는 노예의 상태로 전락시키고 어리석은 종교 행위들에 붙들려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더 혹독한 노예의 상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많은 기독교를 표방하는 기독교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초청하셨지만 계율화되고 권위로 규격화로 새롭게 짜여진 종교의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자유를 찾아주었어도 다시 가나안의 우상의 노예가 되고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다시 돌아오자 로마의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수건이 덮여 있다 했는데 이것은 칼림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베일을 썼다 하는 말과 같은데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렇게 되어 있고 16절에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를 찾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없이 마치 베일에 가려진 신비종교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고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무한하신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부자유한 가련한 모습, 이것을 수건이 가려진 모습이라고 바울사도는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갈 때 이러한 어설픈 모습은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에서 자유하게 되자 사상과 이념의 노예가 되고 정치의 노예가 되고 민주주의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오늘 우리 조국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의 잘못 사용은 분명히 우리 사람들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창세기 2장 17절에 사람은 왜 사람입니까? 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른 짐승과 같은 하나의 동물이 아니고 사람입니까? 본능을 지니고 그 본능에 따라 사는 점에서는 사람도 하나의 동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거슬러 행동할 수 있는 점에서는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선택과 결단의 자유야말로 사람을 사람에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그러므로 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포기할 자유조차 행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다만 그 자신이 포기할 수 있을 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자유를 선물로 주었고 그 표시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것만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입니다. 먹지 말라는 말의 밑바닥에는 먹을 수도 있다는 뜻이 깔려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다. 자유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자유를 포기하지도 말아라. 그러나 너는 자유를 소홀히 여길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물론 죽음을 선택할 자유도 너에게는 있다. 아무쪼록 내가 주는 자유를 잘 간수하고 옳게 행사하기 바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이 소중한 자유를 옳게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탄의 유혹 사이에서 그는 후자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셨겠지만 그냥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막았다면 첫사람 아담은 죄인으로 타락하는 대신에 꼭두각시로 전락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지전능하심으로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대지 못하게 무슨 조치도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자유의지의 특별한 피조물로 존중하신 까닭입니다. 오늘날도 안타까운 사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비극을 봅니다. 심지어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부추김에 더 쉽게 응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초의 자유를 잘못 사용한 아담을 원망하는 대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회복해 주신 참된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자유는 사람이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자유는 반드시 진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혼란에는 자유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잘못 남용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자자손손 죄의 종으로 사망에 바쳐지는 인류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셔서 스스로 자유 없는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노예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너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다. 이제는 그곳에서 나오더라.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피 흘리심으로 자유케 하셨고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나는 과연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유의 바른 사용이 중요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것도 악을 가리우는데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돼 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이죠. 바울사도의 자유사용을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씀 공동 번역 보면 노예라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공동보적이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바로 자유의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영은 어떤 시공간에도 제약이 없음 같이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과 같지 않다는 이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류는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를 잘못 사용했고 그것은 결국 수많은 역사 속의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을 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찾아주신 자유도 동일한 원리에서 바로 사용할 이유가 됩니다. 오늘 내가 진정한 자유인인가 하는 질문의 답변은 내가 가진 자유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권리 행사로 일관하는가 하는 것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인과 또 하나의 베일을 쓴 부자유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잠언 19장 오늘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네, 우리말에서 계명이라고 하면 사람이 내리는 지시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잠언에서는 계명이라는 말이 앞서 7장에서 보았듯이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계명을 지켜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잠언 속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계명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제 잠언 19장으로 돌아와 보면 16절 상반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문장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표현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잠언이 지닌 특성을 잘 보여주는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교훈을 암송하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 잠언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행실을 삼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을 위험이 크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1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창조주를 인식하고 산다는 것은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함께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놓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자신이 창조주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완벽하게 선하신 창조주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를 인식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있고 정의롭지 못한 측면이 사회에 존재하는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귀하게 여기고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성경 곳곳에 담아놓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돕기 위해서는 돌려받을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거룩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언 1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네, 가정에서도 체벌이 없어져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징계의 원칙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징계를 하는 이유가 자식에게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식에 대한 희망을 거둔 경우이거나 부모의 책임을 포기한 경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주관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부모니까 할 수 있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식의 태도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어진 경우라면 부모의 손을 통해 자식이 바로잡아지기는 어렵게 된 비극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19장 18절 하반절 말씀은 자식을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을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방금 본 번역처럼 자식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하다 보면 자식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부모로서 자식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는 것은 자식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해서 죽음을 당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후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상반절과 하반절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는 동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의 죽음을 바라지 말라. 이런 식이 되겠죠. 이제 19장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네, 모임 안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모이기 전부터 불안하죠.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그 사람이 적어도 한 번은 폭발할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성품이 몸에 배면 온갖 이유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은 참 절망적입니다.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앞에 18절 말씀과 달리 19절은 개인의 성품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18절 말씀과 연결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에서는 자식을 훈계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20절에는 훈계를 듣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권고를 들을 줄 알고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으로 살도록 합시다. 이제 19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일과 관련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 외에도 이런저런 분야에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삽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인식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계획을 세울 때 기도부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사실을 믿고 삶을 통해 조금씩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삶의 기반이 이 땅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자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생명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상태에서 매사를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것이므로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잘 마무리한 후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안전하고 풍성하게 하루를 살고 매일 밤마다 창조주께 감사를 드리며 편안히 잠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나 함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게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난이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금은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